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가 시리아 내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어제 VOA에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수 물자를 공수했다며 이 같은 활동은 시리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존 케리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케리 장관이 러시아의 군사 활동에 관한 보도에 대해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며 사실일 경우 더 큰 폭력 사태와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러시아가 시리아에 병력과 항공기를 파견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군이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이란 주재 러시아 대사관 대변인을 인용해 이란이 시리아로 향하는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시리아에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파견돼 러시아 무기와 장비 사용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에 유입되는 난민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헝가리는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3천여 명이 세르비아에서 국경을 넘어 헝가리로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북부 니켈스 도르프 지역에도 수천 명이 집결해 독일 등으로 향하기 위해 수도 빈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오늘 난민 수송을 위한 특별 열차를 편성할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지난주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표한 뒤 난민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의 16만 명의 난민 할당 계획을 발표하자 미국 정부도 시리아 등지의 난민을 추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경제는 많은 어려움과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경착륙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하방 압력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여러 요인들을 말하며 경착륙은 경제가 급격히 후퇴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리 총리는 오늘 다렌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 경제의 약화를 중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도전의 사례로 지적하고 중국 경제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또 중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을 되찾는 쪽으로 속도를 서서히 낮추는 등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올해 주요 경제 목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인 과반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채무에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자리 손실로 중국이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미국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는 중국의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경제적인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89%는 중국으로 인해 미국이 1조 2,700억 달러 규모의 채무를 떠안고 있는 데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2%는 지난 7월 현재 미국과의 무역에서 312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는 중국의 대미 무역 역조 현상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일본 중부와 북부 지역에 계속된 집중호우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재난당국은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수만 명에 대해 긴급 대피령을 내리고 고립된 주민들에 대한 구조에 나섰습니다. 수도 도쿄에서 북쪽으로 50km가량 떨어진 조소시의 경우 키누가와강이 범람해 도심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들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으며 주민들은 아파트 난간이나 건물 지붕 등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면서 여성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인질로 잡고 있는 자국민에 대한 몸값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는 오늘 인질로 잡힌 남성은 지난 1월 ISIL 연계단체에 의해 납치된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ISIL은 어제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잡지 다비크에 인질을 공개하고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ISIL은 또 중국인 한 명도 억류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질들을 사로잡은 정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다음 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관련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데 중국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we ultimately need the Chinese to do more in terms of engaging with Pyongyang.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 언론 자유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민구 한국국방부 장관은 현재로선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당국은 최근 북한의 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비무장지대 내에서 공세적 작전을 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국방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북한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관련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의 후속 조치로 군사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과 북이 당국 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만큼 회담은 항상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의제 검토 등의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중단된 확성기 방송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적의 도발에 항상 대비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대응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복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북한이 올해 들어선 고폭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폭실험은 핵무기 소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그간 활발히 진행하던 고폭실험을 하지 않는 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상당히 확보한 징후일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입니다.
고폭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내에 얘가 잘 터지나 안 터지나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에는 많은 그런 연습이 필요했던 거고요.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험 횟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겠죠.
이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은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다종화, 소형화, 정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가능성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의 목함 지뢰와 폭격 도발을 계기로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 한국군의 작전을 공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공세적 DMZ 작전 수행과 치고 빠지는 성동격서식 도발에 대비해 유형별 작전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4일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이후 한국 국방부가 DMZ 내에서 작전을 공세적으로 펼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북한의 지뢰와 폭격 도발 이후 긴밀한 미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작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고 대응 능력을 숙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선 9월에서 11월 사이 꽃게 성어기를 맞아 조업 어선 단속을 빌미로 북한 경비함이 북방 한계선을 계속해서 침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서해 북방 한계선을 10회 침범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남측 민간단체가 날리는 대북전단에 대응해 중서부 지역 북한군 고사포 부대의 감시 강화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억제 태세를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8.25 남북 고위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일에 즈음해 장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 연이어 예정된 관련국 정상들 간 회담을 북핵 문제 진전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양측이 긴장 완화를 위한 이른바 8.25 합의를 이루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장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있은 윤 장관의 답변 내용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불확실성 및 불가측성에 비춰볼 때 8.25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다음 달 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하여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리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일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한 동맹을 기반으로 우방들과 긴밀한 대응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8.25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 여론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별도로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 현황 보고자료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할 경우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자 차원과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 외교부는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자는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국정감사 답변 내용입니다.
북한이 지금 미국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 있었던 중국과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대화를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선택지를 좁혀나가는 동시에 핵 개발을 포기할 때 북한이 얻을 구체적인 혜택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반기 주요 외교 일정을 활용해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열린 한중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하순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그리고 다음 달 16일엔 미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외교부는 연이은 회담들을 균형 잡힌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에 대해 어렵게 내린 전략적 결단이었다며 일각의 우려가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전승절 전후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이 중국에 기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했다며 다음 달 미한 정상회담이 동맹 발전에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장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는 위성사진 판독 결과 영변 핵시설의 활발한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놀스는 8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두 곳에서 플루토늄 생산 준비로 의심되는 활동들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38놀스는 지난달 22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오메가와트 흑연 감속로와 방사화학 실험단지 주변에서 과거에 보이지 않던 대형 트럭 등 차량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들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38놀스의 윌리엄 머그포드와 잭리우 연구원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긴 힘들지만 시설의 중요성을 볼 때 새로운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핵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주요 개보수 작업이나 오염된 장비를 옮기는 작업일 수도 있지만 핵무기 보유량을 더 늘리려는 중요한 절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연구원은 그런 측면에서 두 시설의 움직임은 새로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서해 발사장의 장거리 로켓 실험 발사 가능성에 국제사회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영변의 핵시설도 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지난 7일 영변 핵시설의 확장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었습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영변 핵시설 내 여러 곳에서 개보수 작업과 건설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관찰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특히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관찰한 결과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건물이 두 배로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메가와트 원자로 냉각수가 흘러나오고 증기가 뿜어지는 것이 계속 관찰됐다며 이는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앞서 5메가와트급 원자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북한이 해마다 핵무기 한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었습니다. 관측통들은 북한 정부가 다음 달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이나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38 롤스는 지난 3일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이 서해 발사장의 시설들을 계속 확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 열릴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어지는 진정성 있는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9일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관련해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좀 더 많이 관여하길 촉구한 것은 좋은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ecause we ultimately need the Chinese to do more in terms of engaging with Pyongyang.
리퍼트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북한을 비핵화로 이어지는 신뢰할 만한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과 함께 협력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양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이는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열릴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 사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th of our leaders will work together to push the alliance in new directions into 21st century issues such as.
리퍼트 대사는 미한 동맹을 사이버와 우주, 국제 보건과 에너지, 환경 등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분야의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 일정 합의 등 최근 남북관계 진전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을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대치 국면 속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대북 억지력이 한국 측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북한이 다음 달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주한미군과 미국의 정보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쿠바나 미얀마 또는 이란처럼 진지하고 신뢰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그럴 경우 미국 정부는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국제태권도연맹 ITF 수장 자리에서 물러난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지난 13년간의 ITF 활동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밝혔습니다. 북한 체육계 최고위 인사인 장 위원은 8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남북 간 태권도 협력을 가속화시킨 것을 재임 시의 큰 성과로 꼽으면서 올가을 남북한 태권도인들의 교차 방문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를 포함한 ITF 태권도의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주요 과제로 꼽고 태권도 종목의 올림픽 잔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또 올해 초 심장발작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긴 사실도 밝혔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장웅 명예총재님 안녕하십니까?
예, 뭐 속 시원치는 않지만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시원치 않다라는 건 아무래도 건강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ITF 신임 총재가 이제 최근에 선출됐고요. 장 총재께서는 종신 명예 총재가 되셨는데 이렇게 그 조직의 공식 수장 자리를 물려주시게 된 배경은 뭔가요?
기본은 그 한 2, 3년 전부터 빨리 이제 젊은 피가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신조, 일생 신조 자체가 물러나는 것을 제때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에게도 기여하고 동무들에게도 기여하는 것이라는 신조입니다.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것으로 갑자기 건강이 좀 나빠졌습니다.
예.
이 갑작스러운 이제 사망이라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좀 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겁니다.
뭐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셨는데 물론 건강 문제가 굉장히 그 개인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게 좀 정상이었는데 올해 2월부터 갑자기 심장이 그 심장 발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 여기에 저 비엔나에서 이 구급 병원에 앰뷸런스로 실려가고 뭐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아, 예. 평양에서 수술도 받으셨다는
예, 예, 얘기를 들어가서 예, 수술을 그 급한 수술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말씀드린 대로 건강이 개인적인 문제지만 워낙 또 국제적으로 활동해 오신 분이라 이게 너무 사적인 영역으로만 남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외람된
예.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특히 북측의 이 대표적인 스포츠 외교관인 장 총재께서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시면 남북 스포츠 교류, 더 나아가서 미국 뭐 이런 그 국제사회와의 활발한 교류 역시 뒷걸음치는 건 아닌가 이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괜한 걱정인가요?
예, 그건 공연한 그 우려고 공연한 이구심입니다. 제가 뭐 그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그런 스포츠 외교관은 되지 못하는 거고 그저 그 한 명의 병사로서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제 국제적인 지위도 좀 이 구축이 되고 인맥이 많이 형성됐으니까 그 다른 데서 보는 시각에서는 평양의 장홍 IOC 위원이 체육을 뭐 대변하다시피 대회 활동을 한다 그러는데 그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 많이 나왔고 제가 뭐 죽거나 없어진다고 해서 공화국에서의 이 스포츠 외교가 뭐 단절되거나 잘못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ITF 총재를 2002년부터 하셨으니까 뭐 거의 13년 예.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자리에 계셨는데 오랫동안 조직을 이끌어오시면서 뭐 어려웠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문제만큼은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기억되는 일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최용희 총재님 위원으로 해서 이제 ITF 고위 상층 6명을 그 최영희 총재 세상 떠나기 한 3일 전 그 침대 옆에 불러놓고 위원을 남기는 자리에 제가 참가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뜻밖의 제가 이거 농구 선수였는데 이거 태권도라는 전혀 파악 없는 여기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최고의 난관이 이 ITF 이 고위 상층 인물들과 민족 협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오니까 저 왜 저 북조선 이 체육 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차관이죠 소방에서는
예.
차관 하던 농구 선수 출신이 왜 ITF 수장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그 뒷소리도 많았고 그 이 걸음걸음 그저 이 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3년 되니까 그들 모두의 마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심장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인생 말년에 그 시험층을 나갔습니다. 인생 말년에 이 마음 얻는 것이 가장 곤란했습니다.
예,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계셨고
예.
만년에 어렵더라도 좀 문제가 풀려서 결국은 성과로 예. 남게 된 일들 그래서 또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 뭐 10년 넘는 기간 동안 있으셨겠죠 당연히.
우선 제일 큰 게 IOC에서 내가 그 약자로 ITF 프레지던트로 됐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ITF 아 이건 너 그 국제 테니스 연맹 회장 됐냐? 아 그럽니다.
네.
이거 ITF란 아주 종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이제는 그들 속에 ITF 하면 그 테니스가 아니라 이 국제 태권도 연맹이라는 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저로서는 가장 그 자부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예, ITF 인사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특히 태권도계의 극심한 반목, 또 갈등 이런 부분들을 가라앉히는데 장 총재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특히 한국 주도의 세계 태권도 연맹 WTF와 뭔가 그 협력의 물꼬를 트는데 성과가 몇 년 동안 있었죠, 분명히?
저 가장 중요한 것이 왜 태권도가 민족도 분열이 되는데 태권도까지 분열돼 있냐 이게입니다. 이거 제가 처음 이제 이 ITF라는 황무지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데 발을 들여놓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총재로 계시던 그 김은용 박사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거 태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러면 이제 후대에 우리가 지탄을 받는다. 후대에. 그 김은용 선생이 저보다 5년 후인데 김은용 선생님 대 이게 뭐 해결이 나야 되겠냐. 그래서 그 만들어낸 것이 그 40년 역사에 처음으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할 때 8월 20일인가 MOU를 이제 만들어서 사인을 했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문건이고 다음번 문건이 이제 조정원 박사가 이제 그 WTF 총재로 그 된 다음에 2006년 도하에서 12월 2일 아시안 게임 때 다시 MOU를 또 사인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지난해 구체화된 것이 지난해 그 8월 21일 남경에서 제2차 청년 올림픽 경기 기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그 국제올림픽 관리를 참가한 데서 MOU가 아니라 우정서를 채택한 겁니다.
네.
우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죠. 그래서 우정서 채택한 것이 결국 두 태권도 연맹 사이에 불화를 가시고 화목을 도모하는 데 결정적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8월달
예.
WTF와 주고받은 의정서 거기서 사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북측 선수들뿐만이 아니죠. 포함한 ITF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점이었는데 당장 목표로 잡았었던 그 2016년 브라질 올림픽은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하셨고요. 그럼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는 뭔가 좀 진전이 있을까요?
도쿄올림픽 경기 문제는 지금 IOC와 WTF와 이 협상이 그 추진되고 있고
예.
어떤 방식으로 참가하겠냐.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 때야 꼭 이제 그 WTF, ITF 같이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
예, 그 복잡한 문제라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을 사실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게
예.
ITF는 독자적인 올림픽 출전을 추진하는 반면에 다시 말해서 ITF가 WTF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예.
ITF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그대로 달고 올림픽에 출전하겠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WTF는 그건 아니고 WTF라는 우산 아래 ITF가 합류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올림픽에 출전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WTF라는 우산 아래 참가해도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제올림픽이 현재 인정연맹 28개이기 때문에 그 인정된 연맹 28개 안의 범위에서 세부 종목을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WTF 모자를 쓰고도 레슬링처럼 두 개 세부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IOC와 WTF와 토론을 하면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ITF가 WTF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겁니다.
예,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움직임이 지금 많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노인에도 불리하다. WTF도 불리하고 ITF도 불리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WTF도 공감을 한 상황인가요?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영원한 종목은 없습니다. 이제는.
네, 지금까지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의 대담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장 위원장과 백성원 기자와의 대담 2부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정보를 접하는 북한 주민들은 늘고 있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북한의 언론 자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말 발표한 2015 세계 언론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언론 자유 탄압국으로 지목했던 이 단체는 최근 추가한 국가별 실태 북한 편에서 북한 주민들은 언론의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언론 환경을 가진 나라라는 겁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 정권이 모든 국내 언론 매체를 통제하고 모든 통신을 규제하고 있으며 외부 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언론인은 노동당 당원이고 모든 매체는 정권의 선전선동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외국 방송을 듣는 행위와 반체제 출판물을 소지한 행위는 반역죄로 간주돼 노동교화형이나 징역형, 심지어는 사형선고까지 받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북한 당국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을 체포하며 장마당에서 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청한 북한 주민들은 체포될 수 있다고 프리덤하우스는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외국의 라디오 방송과 단체들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뉴스와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프리덤하우스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DVD 기구 보유 가구가 늘어나면서 외국에서 밀반입된 DVD가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중 접경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의 3분의 1가량은 텔레비전을 통해 외국 방송을 접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밀반입되는 컴퓨터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를 통해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프리덤하우스는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에서 인터넷 접근은 아직까지 당국의 승인을 받는 일부 당국자들에게 국한되어 있지만 인터넷 접근이 허용되는 과학자나 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 북한 주민들은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북한 내부 통신망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가정에 개인용 컴퓨터를 갖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터넷 접근이 도서관이나 직장의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살 때의 생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의 탈북자 정착 지원 재단인 남북 하나 재단의 신효숙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에 그 실시한 조사가 어떤 조사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통일부와 남북 하나 재단이 2014년도에 실시한 국내 유일한 이제 전수 조사인데. 북한이탈쯤이 12,777명을 대상으로 남한 생활 전반에 대한 그 실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지금보다 북한에서 살 때의 생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요.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우선 이제 조사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조사 내용에는 그 남한과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생활 수준을 묻는 내용이 있는데 남한에서보다 북한에서 상류층, 중류층이었다는 응답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 결과를 북한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는 인식을 묻는 거로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는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배치하는 직장만 있으면 누구나 이제 괜찮은 생활 수준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상류, 중류, 하류가 명확히 구분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에서는 이제 북한에서는 좀 더 이제 상류층, 중류층이었다는 인식이 남한에서보다 좀 더 이제 높게 나왔고, 그 남한 생활에서는 이제 상류층보다는 이제 중류층, 하류층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에서의 생활 수준은 나아질 거라 이런 그 기대치도 낮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낮은 결과가 나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그 현재 이분들의 생활 여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 전체 중에서 여성이 70%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여성이 많다라고 하는 건 이분들이 직업 훈련 경험을 쌓으면서 결혼, 출산, 양육 이 문제를 이제 담당을 해야 되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자립,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적 어려움이 이런 인식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 탈북한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어떤 직종이라고 할까요? 사회에서 어떤 부류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나요?
20대에서 40대가 전체의 한 7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대의 경우에는 이제 학업을 진행하지만 30대의 경우에는 이제 결혼하거나 출산하거나 아이들을 이제 돌보면서 일용직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이제 기간제로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에서의 생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북한에서보다는 더 풍요로울 텐데요. 탈북자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그 만족감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군요.
그 이 문제는 이제 상대적 빈곤. 네, 문제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한국에 처음에 와서는 북한과 달리 주택이 주어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뭐 학교나 직장을 북한과 달리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풍요로움을 느끼는데 어느 정도 정착 기간이 약 끝나고 나면 일반 국민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화시키다 보니까 집은 있지만 탈북민 전체 80%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리고 32% 정도가 기초생계 수급자로 살아가면서 아 내가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저소득층이구나 이런 어떤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자들에게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 희망 등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어떤 경제적 자립 문제. 그리고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양육합니다. 결국 자녀 세대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36%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이분들의 재북 경력이 상당히 이제 무직부양이나 노동자가 많습니다. 86%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재복 경력을 고려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대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전문 기술이나 기능으로 자신의 어떤 성공을 보장하는 어떤 작은 성공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또 여성들이 자기 자녀 세대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보육,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필요에 대해서 한국에서 주어지는 기회는 많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한국 오게 되면 이제 정착 지원 기간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연줄이나 아니면 지연이나 그 외에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일반 국민과 똑같이 정착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년 기간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주택, 취업 장려금, 교육 훈련 뭐 장려금 그 외에 다양한 이런 생활 자금이라든지 이런 의료 지원 혜택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 재단의 현재 주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남북한화재단에서도 이분들의 자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통일부와 함께 미래 행복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북한이탈 주민이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하면 같은 금액을 정부에서 적립을 해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한 사람이 한 달에 5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럼 결국 1년 동안 저축을 하게 되면 1,200만 원의 목돈이 마련해서 뭔가 이렇게 창업을 하든 어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재단 안에는 취업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직업상담사가 이제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주고 상담, 면접 동행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탈북 여성이 많다 보니까 탈북 여성 종합지원센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착한 엄마 센터를 강서구 가양동에 개설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착한 엄마 센터는 그러니까 출산, 육아 그리고 어떤 고령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보육 지원을 하면서 부업 일자리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 북한에서의 경험이 그렇게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하나재단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교육 같은 것도 거기에 좀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로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직 특화라고 해서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현장 경험이나 아니면 이렇게 중소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일정한 인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 그리고 여성의 경우나 아니면 북한에서 전문직을 가졌던 여성들이나 남성들에게는 그 전문직과 연계된 일자리 개발들, 그리고 이분들은 북에서 농사를 지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영농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영농으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회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한에서 와서 이런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갈 때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한국의 이제 정착 지원 제도가 상당히 이제 잘 마련돼 있는데 정말 잘 정착을 하려고 하면 그 함께 살아야가 될 일반 국민들이 탈북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 같이 그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 편견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제 그 학교에 자신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학교 배치 이후에 직업 배치가 이제 당이나 국가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네.
여기서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전문성을 쌓고 기술을 습득을 해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취업을 할 때에도 일반 국민하고 이제 동등하게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실제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 그 기술을 능숙하게 이제 다룰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딪히고 있어서 단순히 이제 취업의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그 숙련들을 좀 더 높이고 그 일반 국민과의 그 근무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을 좀 더 이렇게 그 향상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신효숙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북하나재단 신효숙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탈북자들의 생활 수준 인식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제 9월 9일이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듦을 알리는 24절기 중에 하나인 백로였습니다. 이 백로 무렵이 되면은 조상의 묘를 찾아서 벌초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아주 오랜 풍습인데요. 여성들이 추석 음식 준비를 한다면 남성들은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벌초를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추석을 맞이하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네, 한국이 아직도 이어가고 있는 좋은 문화인데 1년 동안 무성하게 자라있는 조상들의 무덤 주위에 풀을 깎아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가족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벌초를 하는 것도 있고요. 일꾼을 써서 벌초를 하는 도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후손들이 좀 돌보지 못하는 묘가 있다면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벌초를 해주는 곳도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어떤 마을은 또 마을 주위에 댐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벌초를 하러 산에 올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자원 공사가 일정 기간 동안 벌초객들을 위한 선반을 띄어서 수송해주는 이런 소식도 들리는 것이 바로 이맘때입니다. 그리고 며칠째 지금 한국의 주요 고속도로가 주말마다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벌초 행렬들의 그 귀향과 기성으로 인한 영향이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는 낫으로 풀을 뱉는데요. 참 오래 걸리죠. 그런데 요즘 현대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벌초 기구들이 인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깨에 메고 전동으로 이렇게 그 풀을 베는 예촉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기름을 넣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눈에 띄는 것은 그 서양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정원에 잔디를 깎을 때 쓰는 잔디 깎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네.
도시 사람들이 낫이나 예초기보다 훨씬 이게 쓰기가 쉬우니까요. 벌초를 위해서 이 잔디 깎는 기계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집 앞에서 잔디를 깎을 때 쓰는 잔디 깎는 기계가 예, 한국 조상들의 무덤 주위에 나타난 겁니다.
네, 한국 전통 풍습에 서양식 풀베는 기계가 도입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뭐 전기를 연결해서 자동차를 타는 것처럼 풀 깎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잔디 깎는 기계가. 그런데
네.
한국에 등장한 것은 이제 선자세에서 앞으로 이렇게 쭉쭉 밀고 나가는 일정 높이의 풀로 이렇게 깎아주는 잔디 기계인데요.
네.
이런 것 역시 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강습을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해서 이런 광고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벌초를 하다가 벌이나 뱀, 또 큰 벌레 공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벌초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내용의 소식들이 한국 언론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추석을 맞아서 벌초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무슨 장려금 이런 이름의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네.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환급 지원 제도입니다. 미리 낸 세금 중에서 이분들을 위한 지원을 다시 하는 거죠. 세금을 돌려주는 역할인데요.
네.
아주 그 빈곤한 계층에는 국가가 보장해주는 생활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고 또 일반 국민에게는 사회보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소득은 낮지만 극빈층이 아니어서 양쪽의 보장 제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구들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뭐 해마다 그 요건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올해는 그 굉장히 그 요건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180만 가구로 늘었고요.
네.
물론 소득과 부양 가족, 뭐 주택의 어떤 정도,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해서 지급되긴 하는데 연간 소득이 가구에 한 가구에 한 미화를 2만 1,000달러 정도가 된다면은 맞벌이 가구는 미화 1,700달러 정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지원이 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자녀 장려금이라는 건데요.
네.
연간 소득이 한 3만 3,700달러 정도 되는 가정이라면 그리고 그 가정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최대 한 420달러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꼭 추석 보너스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겠네요.
저소득층 가구가 이 소식을 더욱 반기는 이유, 요건만 된다면 근로 장려금도 받을 수 있고 자녀 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모두 추석 전에 지급된다고 기획재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네, 좀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인데요. 화장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걱정, 사회적 걱정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한국의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국정감사 현장에 청소년들의 지나친 화장 문제가 떠올랐는데요. 한 국회의원이 화장품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회원 자료에 지난 4년간 청소년 회원이 2배 넘게 늘었다. 이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나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 전도와 걱정거리였던 이 청소년들의 화장 문제,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거론된 것이 눈에 띕니다.
이 청소년들이 구매하는 화장품들이 그렇게 많은가 보죠?
네. 뭐 예전에는 청소년들 그냥 엄마가 사다주는 로션 정도, 그리고 살결 크림이라고 했죠. 뭐 이런 정도를 발랐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취향이 아주 다양합니다. 뭐 햇볕을 차단해주는 선크림이라는 것도 있고요. 얼룩덜룩한 피부색을 좀 보정해주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쓰는 BB크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학교에서도 약간 이런 부분은 눈감아주는 그런 기본적인 화장품입니다. 그런데 피부 보호를 위한 필수품처럼 인식되는 이런 화장품 말고요. 피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화장이 많아지고 색조 화장도 빼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바르는 립스틱 대신에 촉촉한 느낌을 주는 틴트라는 이름의 화장품이 있는데 이게 여학생들 사이에서 필수품처럼 인식되고 있고요. 눈썹을 아주 길게, 깊게 만들어준다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뭐 화장품의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어느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이 발표됐는데 서울 지역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남녀 청소년 한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여학생의 52.2%, 남학생의 3.9%가 이렇게 얼굴에 색조가 들어가는 그런 메이크업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화장하는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만연하고 있는 것 같군요.
국정감사의 주제가 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화장품 회사가 청소년들의 화장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10대 청소년들을 모델로 내세우고 있고 특히 청소년 연예인들이 화장품 광고 모델로 나서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또래 연예인들의 화장법에 관심을 갖게 되고 무방심리로 연결된다는 건데요. 화장품 업계가 청소년들의 무방심리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개성을 표현한다든지 공부로 인한 압박감을 푸는 정도가 아니라 과도하게 화장에 하는 것, 사회적 문제를 인식해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제대로 된 사용법도 모르면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청소년들의 색조 화장, 피부 관리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난민 의무 수용 계획이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프랑스가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ISIL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유럽 난민 사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올해 난민 16만 명을 의무적으로 분산 수용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 여러 나라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로 동유럽 국가, 발칸반도 국가들이 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중동의 폭력 사태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급증하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예상됐던 대로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 입장을 어제 하루 만에 밝히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같은 이 동유럽 4개국이 지난 4일에 이미 의무적인 난민 분산 활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고위 당국자들은 어제 다시 융커 집행위원장의 안에 반대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폴란드의 에바 코바츠 총리는 경제적 이민자는 받을 수 없지만 전쟁을 피해서 탈출한 난민은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약간 바뀐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헝가리도 몰려드는 난민들 때문에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습니다. 터키와 그리스, 세르비아 등을 거쳐서 독일 등 서유럽으로 가려는 난민들이 이 헝가리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이미 이 난민 처리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에 융커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난민 수용국 목록에는 제외됐고요. 또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처음 도착하는 이 남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도 목록에 빠져 있습니다.
네, 이래저래 이 난민 할당 수용안의 합의가 쉽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안에 따라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해야 하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더 나아가서 상한선 없는 난민 할당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더욱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번에 융커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이 난민 할당 의무 수용안에 대해서 다음 주 14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이 유럽연합 법무장관 내무장관 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자, 독일은 올해 들어서도 수십만 명의 난민을 수용을 했는데 이 난민 지원에 굉장히 적극적이군요.
그렇습니다. 독일 안에서도요, 난민 유입으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인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등을 보면 전쟁을 피해서 유럽으로 온 난민들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데요. 여기에 이 독일이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심각한 노동인구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난민들이 귀중한 인적 자원이 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독일은 지난해 이미 20만 명의 난민이 망명을 신청했는데 올해는 4배인 최대 80만 명에 달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난민들 지금 처리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네.
이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이 아직도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폭력 사태가 중동 등에서 계속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면서 오히려 난민들이 더욱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도 3천여 명의 난민이 세르비아에서 헝가리 국경을 넘었고 또 비슷한 수가 헝가리에서 다시 오스트리아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난민들은 주로 이제 4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출신들이 많고요. 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출신 등인데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등에서도 일부 이제 폭력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서 경제적인 이유로 유럽으로 향하는 경제적 이민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이런 경제적 이민자들은 난민과 구분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프랑스는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이 시리아에 대한 공습 계획을 밝혔다고 하죠.
네,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가 어제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발스 총리는 시리아 주변 레바논과 요르단, 터키 등의 난민 캠프에 이미 400만에서 500만 명의 시리아인들이 있지만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면서 난민 발생의 원인이 된 시리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공습 계획도 공개를 했는데요. 발스 총리는 프랑스군이 이미 시리아에서 항공 정찰 임무를 시작했다면서 다음 주 15일 프랑스 의회에서 프랑스 정부가 정식으로 시리아에 대한 공습 계획과 또 공습의 목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프랑스가 현재는 시리아 내 연합군 공습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에서의 이제 ISIL에 대한 공습에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시리아 내전이 아주 복잡한 전쟁이죠.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군이 있고요. 또 이에 대항하는 온건파 반군. 그리고 시리아 동부 넓은 지역을 점령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온건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리아에서 ISIL을 겨냥한 연합군 공습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등 중동 동맹국들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SIL에 대한 공습만으로 시리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발스 총리는 정치적 해법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아사드 정권은 정당성을 잃었으며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발스 총리는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이미 대화하고 있으며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도 곧 파리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발치 총리는 대화 없이는 정치적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50개 주를 가다에서는 미국 남부 내륙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미시시피 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